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매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둣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절부터 시작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어나 따르고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이 17절까지 이렇게 딱 한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어제 제가 이렇게 일어나 일어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좀 뒷부분에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이걸 기록했잖아요. 쭉 기록했는데 왜 여기에다가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여기다 왜 넣어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한테 일어난 일은 좀 뒤로 미루고 중요한 사건만 쭉 하기 쉽거든요. 근데 굳이 마태가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을 넣은 이유가 뭘까? 또 자신이 민족의 원수로서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정말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적들, 그리고 그 식사자리에 있었던 그 느낌을 왜 이야기할까요? 자, 그것은 이제 뒤에 보면 앞에서 쭉 나오잖아요. 쭉 기록하는데 산상수훈 5장이 딱 시작되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어떻게 열렸느냐? 예수님이 그 시대를 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았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 기쁨, 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동을 마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름을 받은 것이 사실은 세관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따르는 그 일어난다는 그 느낌이, 그 감동이 부활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또 다음 읽게 될 말씀에 보면 죽은 딸아이가 일어나는 거죠. 연결됩니다.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런 마태의 개인적인 감동이 우리가 슬쩍 이렇게 엿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금식의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14절에 나오는 금식을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총 세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에 혼인집의 이야기, 두 번째는 생배조각, 세 번째는 새 포도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이 세 가지 그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중요해. 그 금식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돼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죄인과 식사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편의를 가르게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왜요? 그래야 경건하고 그래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폐기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건 그런 금식 필요 없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왔다. 새로운 권위가 왔다. 진짜 권위가 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말할 시대는 지났어. 금식해도 돼.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돼.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제는 그게 우선이 아니야. 다 지나갔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밀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쓸모없는 일 아닙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하는 모든 가르침과 그 기적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새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가 되고요. 또 이제 18절 이후에 보시면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이렇게 치유받는 장면을 이렇게 겹쳐집니다. 자, 이 두 사건도요 따로따로 하나씩 집 깊이 보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불결해진다, 쉽게 말하면 부정해진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생리기간이에요. 근데 그 생리기간에 생리 끝나고 나면 피가 멈춰야 돼요. 이게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시신을 접촉하는 거예요. 시체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아플 수 있으니까 또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부정이에요. 피 때문에 그리고 시체 때문에. 보통 어쩔 수 없이 만졌을 때는요 집에 가서 씻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혈루증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둣과를 만졌는데 이것은 제 마음에 그 거둣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너무 아프니까 낫고 싶은 마음이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졌어요. 이것도 엄청난 행동이에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부정이 정을 몰아냅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와요. 역전된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요 더러운 물에 갖다 보면 깨끗해집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냥 더러운 거예요, 그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경우는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에 갖다 부었는데 어쨌든 뭐 깨끗한 물을 더러운 물에 붓든지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에 붓든지 어차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을 접촉했는데 깨끗해져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어요.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이 치유를 받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있을 수 없다는 걸 세 번이나 말하느냐. 여기서 저는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사람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고 네 믿음으로 가지 않고도 네 하인이 나았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23절 이제 또 한 관리가 와서 그 방금 죽은 딸을 살려주소서라는 그 부분을 우리 읽어보면 자 소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곡을 시작했어요. 이미 곡을 시작했는데 이제 치료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비웃게 되죠. 죽었는데 뭐 왜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서 이미 곡을 시작했던 이야기는 이미 장례 절차를 다 마쳤다는 이야기예요. 끝났어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곡을 하면서 이렇게 장제로 가잖아요. 상녀가 나온 것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서 이미 장례를 다 치렀어요. 이미 이제 가서 들고 나가면 되는 상황 시신이에요. 그런데 만지시는 거예요. 이건 기겁할 행동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끝났는데 뭐. 이게 부정을 일부러 부정을 자기의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시신을 만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부정케 되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되면서 어떻게 되죠? 살아나요. 이 느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새벽이니까 너무 길게는 못하겠고요. 한 말 잘못해 보면 확 늘어나버려요. 자, 왜 새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아, 그러면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셨다.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셔서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권위가 왔다.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권위이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그럼 옛날 시대로 돌아가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 예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시대를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사람 차별하고 경건한 자, 불경건한 자, 열심히 하는 놈, 못하는 놈 다 구분해가지고 나누고 누가 잘하나, 난 율법 잘 지킨다,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산다, 난 열심히 한다 이런 걸 사람을 차별하고 깔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 시대를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새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그 시대의 출발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일부러 깨부시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캄보디아의 그런 기독교의 모습, 여러 나라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성경 역사를 보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게 뭐가 우선하냐고요. 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우선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전통을 폐기하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 전통이 앞설 수 없어요. 또 사람은요, 뭐 교회 내에서 젊은 세대와 나이든 세대가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세대가 달라서 충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큰 소리가 복음을 앞설 수 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치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보다 나설 수 없어요. 그걸 큰 목소리로, 그게 진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시대를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자신은 그 이전 시대로 살겠다는 공포일 수 있어요. 되게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기도 한번 낫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을 옷자락 만졌던 그 혈루증을 이 12년 동안 알았던 그 여자처럼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요즘은요, 혈루증 걸려가 아파도요, 이미 한 며칠만 알아도 병원 주사 맞고요, 하면 다 나아요. 물론 만성이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계속 약 먹고 하겠지만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나왔고 지금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아니죠. 신앙은 예수님의 이 모든 치유하심은 새 시대가 열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성경을 읽고, 아, 새 시대를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새 시대를 여시는 권위가 있었고 그걸 보여주셨다. 이미 시작하셨다. 그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지,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고, 새 시대가 열렸는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기도하면 치유하고 병과 주사 맞으면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게.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던 뭐 그 국제학교도 기도하면 다 났는데, 물론 지금은 BTJ든 TCA든 마이언 성교도 전부 다 전수조사 받고 치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좁게 읽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인지 보는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낫더라 이렇게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내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 보면 이게 예수님 하신 일들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셨음을,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은 또 이제 또 내일도 계속 되니까요. 내일도 계속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희망이라니까요. 새 시대를 여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 하나 치유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잘되고,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모든 신자와 그리고 불신자들, 이 세상 전체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너무 큰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내가 누구임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게 축소시키면 안 돼요. 겸손하게, 아, 나는 요 정도 알고 있는데 더 크신 분이고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은 그분의 권위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임을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계속 이제 저녁 9시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으며 또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 따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희망임을 고백하며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